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변 없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239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확정 직후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미국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면서 이제는 단결하고 치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소송전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법의 지배,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이 결과를 인정하기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과 접촉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 안보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전 세계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축하 인사를 유보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30만 479명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3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는 약 두 달 반이 소요됐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이후 이들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약 2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뉴욕시 퀸스의 롱아일랜드 유대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샌드라 린지 씨입니다. 린지 씨는 접종 뒤 소감으로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면서 다른 백신을 맞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느낌이라며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다음 주 사임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바 장관과 조금 전 백악관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았고 그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성탄절 직전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프리 로젠 법무부 장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 장관도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서에서 다음 주에 남은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정리한 뒤 23일자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관련 러시아 스캔들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속해서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 등을 놓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이후 줄곧 불법 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 장관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부주지사가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오늘 현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마후부블라 모히미 카불 부지사가 이동 중 차량에 부착된 장치가 폭발하면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차량 폭발로 부주지사의 비서도 숨졌고 경호원 두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차량 폭발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부와 무장단체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연이어 무장 충돌과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에는 검사가 차량에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평화협정을 위한 일부 현안에서 최근 진전을 이뤘지만 휴전과 권한 분할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 내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북한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1.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선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 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 행위,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효력은 내년 3월쯤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과 북한인권단체, 탈북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당연히 저희도 신신경을 쓰는 것인데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입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는 다툼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싸워볼 만한 그런 위헌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인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단체, 북한 인권 단체, 탈북민 단체 등 24개 민간 단체들이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법이 왜 이제 그 과잉 입법이고 잘못된 법인지를 또 헌법의 위반인지를 다투는 그런 법적인 쟁송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한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또 금지 행위인 살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이번 개정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 정보 유입 금지법으로 볼수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서 슬쩍 군사분계선이라는 지정 장소를 빼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남북 이거 대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독소 바로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15일 설명 자료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의 영토, 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의 영공이나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장소와 관계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감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설명 자료에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러시아의 미정부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어 장관은 14일 러시아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는 것 말고는 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이날 브레이트바트 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의 미 정부 기관들에 대한 해킹 범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심지어 이런 것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중국의 해킹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 등은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 수개월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 산하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2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전투이자 우리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분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나쁜 행위자들의 손에 기밀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란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의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이란, 시리아 단 세 나라만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함재하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수단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공식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단의 역사적인 민주적 전환을 위한 더 큰 협력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수단이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되면서 미국과 수단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3년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딘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던 수단은 27년 만에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수단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함께 총 4개 나라로 구성됐던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도 3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수단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진 수단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 미국이 제시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1월 미 국무부는 수단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테러 협력 확대, 종교와 언론 자유 개선 등을 포함한 인권 보호 강화 등 6개 이행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가까이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각종 무기 등을 공급해왔고, 여기에는 북한이 만든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수단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 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동참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수단이 군사와 무역 관계를 정리했다는 게 당시 국무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 과정에서 북한을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돼 지금까지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결정이 이미 오래전, 특히 여러 해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Should have.
북한은 같은 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시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무기는 물론 일반 무역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테러 지원국에 대해 테러 희생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을 비롯한 북한 억류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인권 논의에 불참했던 미국이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a very important statement that highlighted some of the main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14일 V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 후 서방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부터 코로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뒤 논의한 것과 같은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일부 국가가 기타 안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제기해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일본 등 8개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안보리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sense that you see that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taking shape again to address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어느 한 부분만 다룬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해진 북한의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여성에 대한 성폭력,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 언급했다며 성명의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행동으로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는 이번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오른 회의가 아닌 데다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great statement, but it was a weak action because they didn't have a formal debate. It was a private meeting.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면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가려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a welcome development. Any time there's a foc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is good.
특히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안보리 내 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올해는 이와 달리 미국이 다시 참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lso a welcome development since in the last few years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 Trump administration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숄티 대표 역시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think they were trying to do that and that's why in the past the US was silent on this but
숄티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 등에 침묵했지만 이 같은 전략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이 다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국과 북한이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 모두 별다른 행사나 공식 성명조차 없을 정도로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초대 대리대사를 지낸 전직 관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과 수교 20주년 의미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링크했습니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크룩스 대사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은 지난 1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와 대화는 필수라며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면 할 일이 많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울러 수교 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영국이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북한 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8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입장을 더 추가할 게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7개국과 일본은 지난 11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성명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필요보다 무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받는 주민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1949년에 수교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승인 정책을 견제하다가 남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을 묵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지만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면서 그해 12월 12일에 런던에서 공식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제임스 호이어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지난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 기고문에서 양국이 당시 매우 다른 기대로 수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수교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나은 일원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 반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국제적 중요성 부각과 미국에 대한 균형적 대응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후 비판적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영국은 수교 이후 장기간 지속하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주의보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영국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과도한 조치에 반발해 5월에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당시 VOA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입국 제한 조치가 인력 순환과 대사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사관 운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강화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북한 등 독재 국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인권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했고 북한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당시 이 법규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두 기관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발생한 노예화,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영국의 인권 제재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 등 영국 고위관리들은 그러나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비참하고 개선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 중 많은 부분을 계속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리대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불확실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상황이 개선되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평양으로 다시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대외 원조 예산 삭감 논의가 이미 나오고 있으며 대사관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핵 문제와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유행 대응 조치도 교류 재개에 부정적 기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는 데다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반발과 비싼 대사관 운영비 문제 등으로 북한 당국이 런던의 대사관을 계속 유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사 대리는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북한 정권이 오히려 국제사회 접촉을 더 기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제교류 확대라는 본연의 수교 목적이 퇴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에 맞춰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즉각적인 전원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북한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지정했고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납북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고향이 되면서 납북자들의 귀환을 기다릴 수 있는 한치의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했던 아리모토 카요코 씨가 올해 2월, 요코다 시게루 씨가 올해 6월에 각각 딸인 케이코 씨와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독재자들이 도달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납북 피해자들을 모두 귀환시킬 때까지 가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타가 인권 문제 대로 납치 문제 해결을 용기와 판단 시사에 쓰레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문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용기를 낸다면 북한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서 가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978년 납북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도 이 문제를 피력했다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까지 납북자들을 되돌려보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사망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져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어설픈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납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전면적인 호소에 나설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미국에서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언니 신디 원비어입니다.
Sued North Korea in our federal judiciary system and won the case.
자신들은 북한을 미국 연방사법제도 안에서 고소했고 소송에서 이겼으며 일본에서도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건 북한을 외교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한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자신의 아버지 황원 씨를 포함한 납북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북한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엄중한 인권유린 사안이라며 북한이 가족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또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의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응총국의 선박 무역회사 사장, 또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망명 직전엔 중국 다린 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또 2002년에는 노력 영웅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리정호 씨와의 대담, 오늘은 그 후편 들으시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를 모색하는 목적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이 문제 역시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과거 북한 당국의 일원이었던 분으로부터 북한 내부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나는 그 1994년 10월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노동당 간부 강연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연사는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하에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를 공짜로 얻게 됐으며 경수로를 완공할 때까지 매 중류 50만 톤씩 공짜로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예.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본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은도 노동당 3월 전원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달러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협상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풍정의 대상이나 경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미국이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이제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당시 우리가 간부학습반에서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 정권은 항시적으로 남북 간이 냉전식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핵이 없으면 남한보다 힘의 우위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핵무기를 그렇게 생존하고 동일시하는 체제와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 1년 또는 2년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고 김정은의 임기는 무한정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공산 독재 국가이고 북한의 핵은 김정은과 그 가문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결정권이 있으며 그의 지시가 없으면 외교관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자고 건의할 사람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화를 한다면 북한과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유화정책과 기만술에 절대 속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하면서 꾸준하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계속 조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과거 소련의 붕괴를 이끌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전, 군비경쟁, 경제적 압박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핵을 가지고도 돈은 버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궁극적인 비핵화 해법은 정권교체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서 제안하신 방식의 협상이 실패하면 결국 그런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북한의 핵은 김정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핵입니다. 그는 핵을 자신의 생존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남한을 통일하게 한 전략무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핵화의 결정을 내린 적도 없으며 비핵화의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의 체제 본질을 잘 알고 있으므로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종 방법은 핵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선별적 제거의 군사적 옵션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의 본토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작전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선 그런 방식의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서서히 비핵화 쪽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과연 한국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들었고 또 북한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그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북한 정권에 있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매해 침투받은 정책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북한 정권은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을 얻게 만들고 또 남한에서 미군과 그의 전략자산들을 전부 철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야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국가국의 남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비전은 남북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로 영원히 갈라놓고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통일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 공터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정의하는 종전선언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선언이 막연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북 제재 수단과 군사적 압박 수단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산 독재자를 대북 제재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군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며 그의 장기 집권을 연장해주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며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관평화체제 구축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김씨 정권의 주장을 100%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북한 정권의 수십 년 동안 사상학습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북한 대외무역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어서 엘리트 출신이라는 소개가 꼭 따라다닙니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는 북한 엘리트도 결국 김정은 정권과 한통속 아니냐, 혹은 운명공동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는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이 김정은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하고 그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하는 개인 숭배 사상과 유일적 용도체제의 시스템 그리고 공포통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김정은의 권력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 같은 것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들은 독재자의 고수기와 통치수단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통치는 노동당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되며 엘리트들이 독재 통치에 몽해를 메고 사회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엘리트들을 반역자로 몰아 마구 처형하고 숙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인재가 없어 보입니다. 김정은은 엘리트 노예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엘리트 그룹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엘리트 노예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엘리트도 그런 처지라면 실제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 북한 엘리트들은 항상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재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면 3대가 멸족됨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
북한에서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엘리트들은 폭력을 실시하는 독재자에 가까이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칫하면 숙청과 처형을 당하게 되므로 보신주에 빠져 있으며 구실을 대면서 자기 마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엘리트 노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독재자도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안식처를 잃었고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희망의 등대를 찾아 못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엘리트 계층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북한 엘리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망명하는 것은 독재자에 대한 항구의 표시입니다.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전과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들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 변혁을 이룩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북한 엘리트들도 외부의 지원 세력이 있다면 1989년 루마니아 인민들이 독재자 차우셰스크를 제거한 것처럼 또 이전 사회주의 동독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변혁을 이루겠던 것처럼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연좌제로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 의회가 북한 개방법과 연좌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자면 우선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하고 연좌제 폐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로부터 북한 상황과 또 대북 전략에 대한 설명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사연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씨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씨의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대륙을 가로질러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도착한 윌리엄 김씨. 함께 일하게 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간 윌리엄 씨는 브로커를 고용했고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지만 윌리엄 씨는 그렇게 또 한 번 고향 땅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곳 시애틀에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중국인이 주인인 식료품점은 주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문을 닫게 돼 윌리엄 씨는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이 회사가 회장님이 사망하고 나니까 회사를 와이프 분께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시애틀 회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 곳에서 자기 나를 쓰겠다고 여러 한국 마켓들에서 들어오고 했어요. 그걸 저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아주 모르는 회사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바로 윌리엄 씨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한인 업체였습니다.
이런 주유소, 미국에 있는 주유소들의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국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제가 면접을 보게 됐는데 단번에 합격했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들은 운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마련해 놓는데요.
각 가지 오일, 자동차 오일 종류부터 그다음에 이런 빵, 그다음에 이런 칩들 있잖아요. 이런 포테이토 칩이든가 이런 각 가지 칩들, 아이들 장난감, 텔레폰 액세서리, 그다음에 전자담배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고 그만하면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그게 크진 않은데 회사 직원이 한 30~40명, 40명은 채 안 되는데 내 창고에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해진 시간 외에 바쁜 여름철엔 종종 시간 외 근무를 할 때도 있지만 부지런한 윌리엄 씨는 일찌감치 출근해 동료들 일을 거둡니다.
9시 출근인데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 회사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부터 출근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전에 나가서 딜리버리 가는 차들에 물건 나머지 물건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루에 일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더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는 어느 정도로 받고 계세요?
아, 지금 저는 여기 언제 지금 딱 2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2불 받습니다.
시간당 $22. 물품을 관리하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데요. 윌리엄 씨가 2년 만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각 아이템 이름부터 바코드 남보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남보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냥 배운 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다나니까 그냥.
뭐 숫자에 감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냥? 네, 제가 공부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산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고요. 물건 이름을 알게 되면 내 습관이 그 어느 물건 이름을 알게 되면 바코드 남보까지 같이 기억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한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전자제품 바코드 남보는 다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들이 있나요?
텔레폰 액세서리만도 각가지 뭐 애플, 삼성 이런 액세서리들이 서로가 다른데 그런 액세서리들이 가질 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수백 가지가 있고 아이들 장난감, 그다음에 졸키가 그러니까 소고기 비프 절기 있잖아요. 그런 게 네. 회사만도 한 네다섯 개 회사 건데 종류가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빵 종류부터 각가지 종류들이 다 있고요. 플라스틱백, 블랙백부터 아이스백부터 와이백까지 다 있고요. 쉐브론 오일, 텐저 오일, 쉘 오일 이런 각가지 아이템들 다 있어요.
말씀해 주신 품목들을 들으니까 지금 주유소 안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 바코드란 게 제조 또는 유통업체가 제품의 포장지에 8개에서 16개의 줄로 생산국, 제조업체, 상품 종류, 유통 경로 등을 저장해 놓는 전산 언어인데 판매량, 금액 등 이 판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집계됩니다. 이 바 아래에는 10개 이상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럼 텔레폰 액세서리 중에 삼성의
악스 4하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 42, 422. 예, 바꿔도 세 자리만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311하고 1153하고 사이 근데 그것도 각가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숫자로 세 개에서 네 개를 암기하면 그 숫자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윌리엄 김씨 선생님의 노하우네요.
그냥 일하다 나니까 솔직히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악스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블 같은 것도 같은 종류인데 가격이 3불짜리, 5불짜리 있고 10불짜리 있고 20불짜리가 있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알면 5불짜리 오다 했는데 20불짜리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나니까 저절로 알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과 상품명이 다름을 알려주는 끝자리 수 세 자리를 암기해 물품 구별에 착오가 없도록 한 겁니다. 윌리엄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을 추가로 맡게 되는데요. 같은 일을 시작하는 동료들에게 윌리엄 씨는 여러모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회사 들어가서 6개월 돼서부터 트레이닝을 제가 다 했었어요. 어느 사람들 일을 대해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고생하고 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른다고 내가 차별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분 잘해주고 내가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주고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긴장했던 오래전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적응할 때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나요? 혹시라도.
첫 번째, 그분들이 일을 하다 나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
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화낸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이거 다 시간적인 일이 한 번 실수하면 몇 시간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하나 배우더라도 절대로 빨리하고 늦게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100번이든 1000번 물어보라고 나한테만.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언제나 그냥 말 없는 대답은 웃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웃어주면 그렇게 더합니다.
말없이 웃어주는 일.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며 다독이는 모습에 동료들이 함께 잘 견디고 있다는 윌리엄 씨.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보다 현재 어떤 자세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꽃제비 출신 팔복남는 윌리엄 씨. 동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윌리엄 김 씨의 마지막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의 철강 노조에 대한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6년 12월 15일 미국 만화 영화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상업미술의 뜻을 두고 광고 만화 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새로운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큰 귀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양을 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외에도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여러 만화 영화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월트 디즈니가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를 타는 게 전부인 놀이공원을 보고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만화 영화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37년 12월 15일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가 태어납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의붓동생을 제치고 17살의 황제로 취임합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68년 3월 로마의 속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사면초가에 몰리자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